네, 계속해서 그러면 창세기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의 언약의 모습, 이런 것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행위의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러면 참 기독교의 행위의 위치가 뭐냐? 행위는 어떤, 것이고, 왜? 이제 행위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행위가 무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게 꼭 하여야 할 일들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지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행위의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조건들로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이제 새 창조가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새 창조의 현실, 즉그새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또그새 창조와 새 창조하실 때 벌써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받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미리 구원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뭐예요? 구원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된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구원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구원해놓고선도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하시는 분으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은혜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와 일관되어서 이렇게 해야 할 것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요구가 그 은혜의 언약을 반대하는 수준이 아닌 데서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의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주어지는데, 그리하여 그 모든 요구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된, 즉, 구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요구들을 실천하면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윤리적인 영광이라 그럴까요? 그 영광이 증거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그런 걸 통해서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서 행위가 기독교에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게 전해져야 되니까. 어떤 수많은 이 가르침에 있어서 행위가 좀 무시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죠. 행위가 무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를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데, 구원을 하시는데 행위를 요구하셨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죠? 죄인들은 항상 자기의 행위의 대가로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상 받으면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저절로 죄인이.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제대로 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또 죄라는 것 때문에 그또 행위를 또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텐덴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다 문제인데, 어쨌든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천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경건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의 언약에서도 요구가 되고 행위 언약에서도 요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행위 언약에서는 같은 것이 요구되지만 그게 구원받을 조건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에서는 같은 행위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두 언약 다이 조건은 요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은혜의 언약도 그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서 이런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신 것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완전한 삶,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요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여 이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 순종하심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그 순종과 그 충성이 요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 충성하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디자인이 이걸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시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면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혼동이 오고 하죠.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딱 구원하실 때 완전하게 만드셔갖고, 근데 또 완전하게 만드신 면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완전하게 만드셔갖고 행위까지 완전하게 나오는 사람으로 한 번에 그냥 탁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완전히 구원됐지만 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이제 그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도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과정에서도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또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또 성장을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말한 이 원리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은 건데, 우리 한 번씩 더 읽으면서 좀더 생각을 해보자. 로마서 4장 2절서부터 보면, 분명한 거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닌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을 봐도,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이 순종하고 분리가 되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믿음의 삶은 결국 순종의 삶이라는 뜻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순종과 같이 주어진다는, 순종의 은혜와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순종은 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즉 나의 행위는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참 믿음의 현실을 증거하게끔 하나님께서 또 디자인을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유효성,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그게 순종을 통해서 증거되게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정말 구원을 이룬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완전한 이그잼플은 우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뭐 구원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니까. 완전한 삶 사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산그 example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 치고. 그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순종이 따른단 말이에요.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근데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래서 또 믿음으로 이루는 순종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보시면, 6장 15절. 사도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지금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차피 내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 행위가 아니라며.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죄를 지자, 이 말이냐? 사도 바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를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사탄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탄의 종인 것을 또 증거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죠? 순종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즉,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 100%다 종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벌써 이런 걸 싫어합니다. 아니, 왜 내가 종이야? 누구의 종도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 종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종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즉, 사탄을 순종하는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이냐. 즉, 하나님을 순종 안 하면 자기는 사탄을 순종을 안 한다고 해도 바로 사탄을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이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니, 참, 성경이 너무, 인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합니다. 아, 이게 종이 되어서 이제 해방됐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죠? 아니, 지금 뭐야? 난 종, 이쪽도 저쪽도 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정말 좀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 왜? 너희가 좀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 종이 되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 middle ground가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지금 은혜를 가르친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한다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위가 더 강조가 된단 말입니다. 왜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고 살냐? 그럼 순종을 안 한다는 거는 너 아직도 죄에서 해방이 안된 모습 아니냐? 지금 이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삶을 쫙 보게 되면 뭐 죄만 짓고 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또 조심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만 또 딱딱딱 얘기를 해놓으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갖고 결론이 난 구원 못 받았네. 그래서 또 은혜예요. 그죠? 또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사실은. 즉,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회개가 또 포함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나는 완전하게 지금 행위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만 따지면은 정말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결국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완전한 순종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다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회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은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회개를 어떻게 안 하게 됩니까? 그러나 또 뭐. 회개하고도 또 짓죠. 그러나 회개는 한단 말이에요. 또 짓지만 회개 없이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임을 증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즉 이런 거예요. 아니 남자면 아니 뭐 이런 얘는 또 이상하나? 남자면 남자같이 사는 거고 여자면 여자같이 사는 건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안 통하니까 모르겠네요. 예, 다 자기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사람인 것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아, 저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금방 알수 있게. 즉 이게 다 지금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냐. 이런 걸뭘 믿고 있냐, 지금 이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영원한 삶은 그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 6년 동안 종으로 일하다가 7년째 되면 해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종이,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저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저기 문지방, 저기 문에 가갖고 귀를 뚫으라. 그래서 이제 귀걸이는 이게 자기가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노예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노예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걸로 돼 있는데, 성경은 노예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왜 나쁩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인간들끼리 그걸 나쁘게 했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종의 제도를 구약에서도 허락하셔서 그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좋은 걸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죄인들은 엉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종이 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귀를 뚫은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육체적으로 꼭 뚫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러니까 전부 이런 그 노예제도 이런 게 어떻게 요즘은 뷰티가 됐어요. 그죠? 반지 끼고 귀걸이 하고 이게 다 노예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뷰티 그런 게 돼갖고. 그래서 그, 이 남편과 아내만 따지면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내가 반지도 끼고 이것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요즘은 남자 안 꼈다면 큰일 나요. 여자가 화내요. 남자도 이제 와이프 순종하겠습니다. 이따위 짓이 됩니다. 이 반지 낀다는 게.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못 끼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요즘은 뭐 익스체인지 옛날 저 뭐야 이저 개혁신앙의 결혼식은 오직 여자만 줬어요 반지를. 남자가 안 꼈어요. 왜 미닝이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여자한테 혼나요. 그죠? 같이 순종해야지. 하여튼 이상하게 돼갑니다. 하여튼. 아, 그런 미닝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죠? 이제는. 그런 미닝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미닝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귀를 지금 피어스 해갖고 지금 우리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 왜? 너무나 좋은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 이분을 영원히 순종하고 싶다. 기쁘게 자진해서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우리 귀걸이를 다 달고 다니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행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은혜 원리와 모순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게 잘못 이해하니까 모순이 되는 것 같이들 풀게 되는데 사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순종함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즉 그 은혜 언약에 약속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은혜 원리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복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러니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엠퍼사이즈가 돼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걸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뭘 해갖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갖고 뭐 거기다가 세상 뭐 속담까지 집어넣고 뭐 모같이 벌어서 모같이 쓰자 그래갖고 그냥 그 벌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식으로 벌어갖고는 그러고는 하나님께 크게 바치면은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십니까? 뭐 하나님이 지금 뭐가 없으셔서 우리 보고 안달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식으로 뭔가 그냥 이뤄서 이렇게 받치면 하나님이 그냥 어이구 이렇게 좋아하실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 가면 왜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버드 대학 간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왜? 이 은혜 언약에 포함된 자가 받는 복이 순종하는 복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뭐야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뭐 내가 피해를 봐야 되고 손해를 봐야 돼도 순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적. 예. 즉 죄에 빠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가 되는 것이고 성화가 이제 다 끝나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화로운 데까지 안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화로운 데까지 갔다는 거는 순종을 완전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순종하는데 다다르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종을 하는 삶을 안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완전히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을 안 하는 모습은 우리가 뭐 그래서 그 죄가 다 죄인이죠. 우리 정말 다 죄인이죠.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을 안 한다는 거는 회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언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게딱한 가지 이유인데 왜 출교당합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은 출교는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출교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출교는 없단 말이에요. 딱한 가지 이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즉 회개 안 한다는 거는 순종을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도. 근데 딱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회개했는데 어째? 회개하면 용서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그 죄를 먼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뭐가 회개예요?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왜?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어떤 거,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건데.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얘기해야죠. 돌아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트러스트하고,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다는 확신도 갖고, 결국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러면 이제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은혜 언약이라. 아담 때만 행위 언약이고, 아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이제 은혜를 계속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이 이제 모세를 읽게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를나 뭐. 이제 모세의 오경을 읽게 되는데, 근데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 복을 주시고, 그렇죠? 거기 그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뚜렷해요.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면 뭐 진짜 쉽게 얘기해서 문 들락날락 할 때마다 복으로 복 주신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 안 하면 뭐 그냥 온갖 그냥 사태들이 일어나고 그냥 디지스가 주어지고 막 그냥 뭐 누구나 깨나 다 심판이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왜 이거는 지금 행위 원리잖아요. 행위 원리. 그러면 구약은 계속 읽으면 다 행위 원리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이루어진 날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지도 않고 구약 그대로 갖다 나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읽은 걸 그대로 적용하면 나는 어떻게 살 거예요? 다 행위 원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혼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진짜로 혼동이죠. 왜? 전부 행위 원리인데, 뭐, 사실 구약 읽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러면 진짜 구약식으로 큰 집도 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부하게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수건이 덮여 있다. 구약을 읽으면서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다고. 예수님한테 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죠? 왜 그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사는지. 그냥 읽으면 그렇게 써 있는데. 참 하나님이 읽어도 모르게 들어도 모르게 봐도 모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예수님 전부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모세는 은혜 언약이에요, 모세도. 계속, 이 선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런데 모세 때는 한 레버가 하나 더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표 수준에서요. 모세 때 구원은 예표 구원이죠. 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참구원이 아니죠. 그럼 무슨 참구원이 그래요? 참구원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져야 참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 자체가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표 구원에 속한 복과 저주도 다 예표예요. 다시 한번요. 예표 수준의 속한 구원, 그 예표 구원에 속한 복, 심판, 그것도 다 예표예요. 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그 예표 구원에서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겨나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데 천국에서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표니까. 그래서 그 심판 자체도 예표 심판이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은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져야죠. 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고 그게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완전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표예요. 예표 수준에서 지금 완전한 심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모세 때, 모세 때도 이렇게 지금 그림 것 같이 완전히 은혜의 언약의 진행인데, 그런데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원리를 보이신다고요. 예표 수준에서의 행위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표 수준에서의 행위 원리를 지금 우리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예표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일들. 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게 행위거든요. 예수님의 행위. 그걸 보이려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오늘 사는데 그 원리로 내가 지금 복도 받고 구원받고 있다는 걸 가르치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예표 수준이라는 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 가면요. 완전 혼동이에요. 모세 때는 그리고 예표 신정국가죠. 즉, 천국의 그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을 지금 예표하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일반 은혜가 없어요. 천국에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수준에서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지금 신정 국가의 현실을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 또 혼동이죠. 그래서 신정 국가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돌로 쳐 죽여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갖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그래, 예수님 안 믿으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식으로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예표했던 마지막 심판으로 지옥에 완전히 버려지는 거, 그거는 확실하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즉 신정 국가가 완전한 신정 국가가 천국의 그 하나님 왕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약속,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래갖고 구약이 쭉 읽다 보면은 뭐 약속인 것 같더니 아 약속이 아니야. 뭐 그런데 또뭐 은혜래 뭐야 혼동이 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혼동이 오는지. 우리가 그걸 잡아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혼동이 올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냥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레벨 소리는 성령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했다, 저기선 딴말 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들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읽으면 그런 결론이 안 나면 이상하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클리어해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 말씀이 그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다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읽다 보면 또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를 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그 비교하는 게두 가지예요. 그죠? compare 한다는 말이 있고 contrast 한다도 비교한다죠. 근데 contrast는 다른 거, 반대되는 거를 비교한다는 뜻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지금 비교하는데 contrast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랭귀지를 들으면, 와, 모세는 완전히 은혜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게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그 예표 수준의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그 예표 수준의 모세가 상징하는 그것과 컨트라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 그 때도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좀 읽어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읽어보면요.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치고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430년 후에 온이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이 그거를 뒤집지 못한다 하는 거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를 완전히 다른 걸로 지금 서로 상반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유업은 세상적 유업이었죠. 구약에서 지금 모세 때 율법을 지키면 주겠다고 한그 유업이 예표식의 유업, 즉 세상 유업이었어요. 천국 유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모세한테는 너네가 이런 법을 지키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한거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습이 이제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예표 수준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유업을 잇는 거면 그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그러면은 폐하여진 거냐? 아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이해하면은 모세 때는 아브라함을 반대하는 걸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약 사람들은 전부 예표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믿음이 아니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뭐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또 굉장한 혼동이 와요. 아, 이런 게뭐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나오니까 이 3장 그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1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그러면 율법은 모세고 약속은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율법은 모세라는 말이 뭐 틀린 소리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시면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리고 모세의 그 언약에서 보여지는 이 행위 원리.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세도 은혜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의 연속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지금 4장 어디 볼까요? 24절서부터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이건 완전 모세 아니에요. 종을 낳는 자의 곧 하가라. 그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천국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구약은 시내산은 그거랑 반대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연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연속이냐. 근데 사도 바울의 여러 곳을 읽어보면 아닌 것 같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가? 모세 때도 아브라함에게 맺으시는 은혜 언약으로 참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게 아니죠. 모세 때 사람들도 결국 믿음으로 참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즉 믿음으로 참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세 때는 아니었다, 율법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모세 때도 아브라함의 연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표 수준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세상 수준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 현실을 가르치려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그러니까 분리를 하시, 이게 두 레버로 분리를 하시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혼동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의 그 율법, 즉그 예표 수준에서에서 지금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 행위에 있으면은 복 주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뒤집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결국은 모세 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그러나 그 원리들을,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원리를 지금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한 군데만 더 보면요. 고린도후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그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이것도 그냥 얼핏 보면은 아유 율법은 즉 모세는 정죄 지금 정죄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의의 직분이구나. 완전히 다른 거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수준은 바로 그 예표 수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가 참 영원한 원리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복 주시네. 결국 그래서 다 행위로 되는 것 같이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 그럼 왜 이렇게 쓰셨어? 좀 깨끗하게, 좀 이해 잘 되게 좀 써주시지. 왜 이렇게 혼동되게 해?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고. 근데 저는 좋아요, 이런 게.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 방법이 참 멋있어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성에 맞춰서 이해할 수밖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쓰심으로 참 은혜구나. 이거예요, 또. 은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똑똑한 놈은 다 이해하게? 똑똑한 놈이 오히려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 언약, 모세 때를 얘기하면서 그옛 언약을 그들이 파하였다. 그러면 모세하고 맺은 언약은 그러면 완전히 행위 언약으로서 그들이 파하였느냐? 아니죠. 이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파한 거죠. 모세 때도 모세가 구원받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죠, 모세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하였고, 이제 새 언약은 파하지도 않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하여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또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예표 수준에서 맺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결국 아브라함과, 아니, 모세하고 그 예표 수준에서 맺은 언약을 그렇게 옛 언약이라고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루어지는 게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표적인 그 왕국 축복은 행위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구원을 받은 자들도 그 율법을 안 지킨 이유로 예표적인 왕국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참 천국에서는 쫓겨나는 게 아니래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원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예표 수준에서의 그 행위 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걸 지키는 걸로 얘기를 하시죠.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됐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시간이 넘어가서 다음에 하든지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언약, 즉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욕을 하시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러고. 그러면 은혜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느냐?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은혜니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는 먼저 요구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뤄 놓으시고 그리고는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믿느냐? 그럼 믿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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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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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유혹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전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해갖고, 은혜니까 이제 행위는 아예 없는 것 같이 얘기되는 거는,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저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경. 무슨 말이냐? 지금 로마서나 이런 바울을 중심으로는 지금 이게 모든 게 칭의 중심으로 지금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다, 믿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결국은 행위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읽으면 뒤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지. 그러나 이제 이 설교자가 어디를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했을 때, 만약에 로마서나 아니면 그런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행위가 말이 잘 안 되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말 이게 빠지죠, 많이. 왜? 지금 목적은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을 한 10년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가르쳐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뭐 한두 번에 뭐 다 하겠어요? 이쪽 여러 번은 또 이쪽만 강조하다가 또 이쪽 또 강조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그래갖고 한 10년 들으면 아 그래도 여러 군데 다 이렇게 건드린 게 되는 거죠. 그걸 잡으셔야죠.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저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는 엄청난 그 은혜의 현실이 저희 삶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